반갑습니다, 여러분. 첫날이라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시나 볼게요. 25장부터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짐작할 때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뭐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지 모르겠다 생각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어차피 상대적인 것이라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내가 그렇게 부자가 아닌 것 같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그래도 부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어서 가정환경을 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알아야 그래도 지도를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아주 비인격적인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가정환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걸 학생들에게 주는데 당시에는 부모님들도 너무 바빴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가정환경조사서 내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차라리 수거가 안 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루 날을 정해서 한 시간에 그 아이들의 가정환경을 조사를 하는 거죠. 한 반 한 60명쯤 되어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이제 쭉 질문을 합니다. 자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집인 사람 손들어봐라. 전세 손들어봐. 월세 손들어봐.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봐. 집에 TV 있는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여러분도 겪으셨나요? 혹시 집에 신문 구독하는 사람, 아버지가 대학 졸업한 사람 손들어봐. 아버지가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손들어봐. 어머니, 아버지 직업이 교수인 사람, 아니면 무직인 사람, 뭐 집에 방이 몇 개인가. 그걸 다 일일이 물어보면, 그날 뭐 있느냐고 물을 때마다 아주 겸연쩍게 손을 늘 드는 친구가 하나 있고, 뭐 없는 거 물을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창피하면서 드는 한 친구가 있어서, 저희는 그날 그 가정환경조사서를 통해서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가 하는 걸 알게 되고 누가 제일 가난한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명의 부자와 그리고 한 명의 가난한 사람이 나오면 나머지는 다 중산층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다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어떤 선제된 그 신학 지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마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갈 만큼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뭐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뭐 나는 그런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못 들어갈지도 모를 부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구두는 주로 이 마놀로 블라닉 부츠를 즐겨 신는 사람입니다. 양복은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즐겨 입고 시계는 피아트 엠퍼러 템플 정도는 차야 그래도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뭐 휴대폰 케이스는 버튜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방은 에르메스가 그래도 들고 다녀야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차는 부가티 베이로는 타야죠. 그래야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글쎄요, 뭐 전혀 모르는 브랜드라 감이 안 오겠어요. 뭐 여러분들은 아, 나는 부자는 아니구나 하고 마음에 안심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마놀로 블라닉 부츠는 악어 가죽으로 만든 신발입니다. 한 켤레 한 15,0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비쿠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약대 털로, 낙타 털로 만든 옷인데 보석을 약간 박아서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뭐 코오롱이나 케임브리지랑은 비교가 안 되는 그 재질입니다. 기가 막히게 부드러운 재질인데요. 한 벌에 한 10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길래 그렇게 비쌀까? 혹시 궁금한 분들 계실까봐 제가 입고 왔으니까 한번 살짝 만져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츠 엠퍼러 템플 시계가 한 300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 케이스 뭐 앙증맞아요. 그리고 뭐 튼튼해. 던져도 안 깨질 것 같은 아주 튼튼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걸 고급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노키아에서 나온 이 월튜 휴대폰 케이스가 그 중에도 특별히 시그니처 코브라 이 그 모델이 제가 한번 봤는데요. 너무 근사해요. 너무 근사한 휴대폰 케이스인데 한 30만 불 정도 35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 루비통 가방을 들고 다니면 명품 가방 들고 다닌다고 어깨에 힘을 주기도 하고 조금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없으면 부끄러워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알아본 말은 한 2,000불 정도 하면 루비통 가방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아르헨티나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재밌는 걸 봤어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만 해도 치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치 일이 많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냥 갑자기 가방을 채가는 일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갔는데 좀 재미있는 좀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교회를 오는데요. 이 루비통 가방을 들고 와요. 많은 교인들이 대부분 루비통 그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그게 혹시 고급 명품 가방이면 채갈까 봐 그걸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보여주기 위한 그 용으로 이제 그걸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게 한 2,0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가방은 뭐니 뭐니 해도 에르메스죠. 특별히 이 버킨 브라운 그 이 에르메스는 아 진짜 그거는 좋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실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4만 불 정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싼 게 그렇죠. 차도 벤츠 635? 655? 655? 벤츠 뭐 BMW 740? 좋아요. 제가 보기엔 괜찮은 차 같아요. 그냥 타고 다니기에 창피하지 않은 차. 뭐 그냥 튼튼한 차. 뭐 그런 정도는 되겠지만 명품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죠. 그래도 자동차 하면 명품은 부가티 베이론 정도는 돼야 할 겁니다. 그 차가 한 대에 250만 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몸에 이 정도는 걸쳐야 그래야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 2022년 8월 3일 날 탈북자 모자가 돈 4만 원이 없어서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세 무녀가 함께 자살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겨우 20만 원, 그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20만 원 생활비조차 없어서 끼니를 이어갈 수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극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냥 나는 부자도 아니고 나는 가난한 자도 아니라는 사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도 되겠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야 하는데, 그 재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만 해결을 해서 많으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결국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일까요? 저는 재물을 축복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재물이 축복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축복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은 인정하지만 왜 주셨느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주셨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건 틀림없는 기복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일종의 보상으로 주시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십일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 잘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을 다 형통하게 만드시지만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여러분, 이 공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어쩌면 교회에서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만 간증시켜서 그렇지 11조 하고도 고난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십일조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일종의 방법이나 아니면 노하우로 십일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어야죠. 이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십일조를 하면 다 부자가 되는가? 저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십일조 안 하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전 더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부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기도했더니 아니면 내가 십일조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십일조 내겠습니까? 하지만 십일조 내서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는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다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그 말이 될 수 있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응징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거나 병이 들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이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죠. 어떤 분이 큰 집을 사셨어요. 그 큰 집을 살고 난 다음에 이제 저를 청하고 교인들을 청해서 가정 입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전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제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셨어요.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집을 구하게 됐다, 장만하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말인 것처럼 들려지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섬찟했던 것이,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사람만 사랑하죠? 왜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왜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저는 미국 온 지 76년에 왔으니까 지금 46년 됐습니다. 46년 전 70년대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때만 해도 한국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온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한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40몇 년 전 이민교회, 제가 고등학생 때 이민교회에 가면 거의 매주 들을 수 있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한국에서는 가난해 어려워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회의 땅으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그 당시 생각할 때도 야, 이 기도를 한국에 있는 분들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저분들만 사랑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요즘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분도 다 한국 가서 사시더라고요. 한국이 더 살기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부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한 증거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커서 그냥 그야말로 그냥 교회가 세워지고 몇 년 안에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는 기도 어렵지 않게 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며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 눈물을 흘릴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왜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셔서 3년 만에 5년 만에 1,000명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는데 어째서 교인 한 명이 새로워지를 않아요.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교회에서 힘들게 버겁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랑하셔서 많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인데 재물은 그렇지만 그 은사라고 말할 때 이 은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사는 단순히 보상이거나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은사의 특징들이 좀 나와요.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공평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나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 인간적인 시선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 적게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넘치도록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부족하게 주세요. 제가 한번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Pastor Roe, I don't think I'm spare.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매에게 네가 무엇이란데 감히 하나님의 공평을 노려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없더냐? 인간이 감히 어찌 하나님의 공평함을 노려느냐?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말 못했어요. 저에게 그렇게 물었던 그 자매는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뇌성마비 장애인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몸을 비틀면서 얼마나 숨을 몰아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로 그 버겁게 그 표현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온몸을 비틀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 자매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공평함을 저는 감히 변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 자매에게 얘기했습니다. I think you're right. God is not fair.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둘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를 주세요. 적어도 분배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섯, 왜 예수님은 다섯과 둘과 하나를 말씀하셨을까? 이 숫자조차도 저는 못마땅해요. 차라리 다섯, 셋, 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다섯 가진 사람이 놀기만 하면 셋 가진 사람이 배만 남기면 그러면 여섯 개 이길 찬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섯 둘 하나라는 말은 둘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둘을 남겨도 다섯 가진 사람 놀아도 못 이겨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 가졌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사람 못 쫓아가요. 절대로 못 쫓아갈 만큼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부터 너무 흙수저중에도 흙수저라서 버겁고 힘들게 바닥부터 시작했는데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아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버겁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히 그냥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걸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저는 제가 태어나서 8개월 만에 소아마비 장애인이 됐습니다. 제가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가서 결혼식을 했는데요. 유학생이었던 자매, 제 아내를 만나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제 아내가 그 당시에 문안동역 외동딸이었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뭐 유명인들이 많이들 오셨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결혼식 리셉션입니다. 오시더니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분이 왜 이러시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국의 정립회관이라고 이 소아마비 장애원들 재활하는 그 기관, 삼육재활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의 그 이 원장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장애인인 제가 한국에서 제 아내와 그 결혼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감동스러웠는지 저에게 와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무슨 인간 승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면 그래. 제가 많이 기분이 좀 나빴죠. 지금 제가 억울하게 손해보고 결혼하는 중인데, 저 좋아한다는 자매들이 수없이 많은 걸 다 물리치고 내가 지금 결혼해 주고 있는데, 뭐 자꾸만 나보고 인간 승리인 것처럼 무슨 뭐 막 그러니까는 좀 언짢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세요. 자기, 그 이 재활원에 와서 반지를 한번 해야 돼. 그러니까 일종의 인간승리한 이야기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정색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저는 그럴 자격도 없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그건 우리 원우들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헬렌 켈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헬렌 켈러 한 사람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너도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아십니까? 너도 잘하면 할 수 있어. 이 말은 결국 하나 가진 사람에게 다섯 가진 사람 이기면 그러면 가치가 있다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인간승리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가난한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돼야 그래야 그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렇게 그 인간 승리를 해야 인간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원우들에게 너는 헬렌 켈러가 되지 않아도 소중해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다른 걸 다 이룰 수 없어도 너는 그냥 그 자체로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 주어야지 너도 헬렌 켈러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에게 사실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 승리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성공과 성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하나의 가치가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I think God is not fair. God has not given you even a talent. He probably has given you only quarter talents. 너에게는 quarter talent 주신 것 같아. 근데 you know what?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니? 하나님의 공평함은 하나님이 너에게 몇 개를 주셨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과 너에게서 배 망긴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그 쿼터 탈런트를 가지고 다섯 달부터 경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네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건 내게 코러 탈란트를 주셨으니 나는 코러 탈란트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달을 들어가는 사람이 몇 개를 남겼고, 다섯 달을 들어가는 사람이 세 개를 남겨서 여덟 개를 남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거겠지.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위축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쭐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비교예요. 남들보다 더 많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이 주는 것 가지고, 적게 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큰 교회 되었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요? 아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이게 뭐냐? 내가 너 몇 개 줄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적게 가졌다고, 적게 남겼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교회가 크든지, 그 교회가 작든지, 내가 지금 부자든지, 내가 지금 가난하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은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은사는, 모든 은사는 결국은 더욱 큰 은사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애석하게도 단수예요. 사실은 복수입니다. Eagerly desire the greater gifts.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죠? 많은 분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제일 큰 은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랑이 은사입니까? 저도 사랑이 은사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할 때 장로님이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좀 사랑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의 은사가 없어서.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사랑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여기에 지금 마치 고린도서 12장 13장은 마치 사랑이 은사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사랑은 은사로 제일 큰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방언 때문에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한 교회에다가 그 이 바울이 권면하면서 얘기하기를 그 전절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에게 방언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통역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각각의 다른 걸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다르게 나눠주셨다는 말이에요. 다 선지자겠느냐, 다 소동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즉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And I'll show you the most excellent way.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줄게.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는 제일 좋은 길을 보여줄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고린도서 13장을 말씀하시죠.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이 새로운 길만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믿음보다 좋다거나 사랑이 방언보다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있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믿음을 대조하는 거죠. 방언 좋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믿음 좋아요. 그런데 믿음에 사랑이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 은사를 더욱 큰 은사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제일 좋은 길은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가? 좋다. 그러면 그 은사가 더욱 큰 은사가 되게 하라. How? 내가 제일 좋은 길 보여줄게. 사랑으로 해놨는데 사랑이 뭐죠? 그 다음에 4조 5조 설명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게 사랑으로 해놨는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느냐? 그러면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해놔야 더 큰 은사가 되게 하라. 다른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어서 그거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그 은사가 더 큰 은사가 되게 하는데 제일 좋은 길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방언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방언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방언으로 무례하게 행하지 말라. 재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은사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은사로 주셨다면 그 은사가 더 큰 은사가 되게 하라. 어떻게? 교만하지 말아야죠.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야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목회를 맡기셨느냐? 그 은사를 큰 은사가 되게 하라. 주일 종들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례하게 행하거나 교만하게 말하거나 자기의 유익만 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게 은사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걸 물어야 되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산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슬픔과 아픔들은 현재 내게 처해진 것이 너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서는 비교 때문에 그렇잖아요. 좋았어요. 어제까지도 좋았어요. 어제까지도 좋았는데 동창회 갔다 온 날부터 이상해져요. 걔네들은 왜 저렇게 잘 살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했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갑자기 우울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발생하다는 말이에요. 다 괜찮았죠. 다 좋았죠. 제가 목회할 때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면서 하나님 많이 뉘우쳤어요. 아직도 뭐 그 문제가 여전히 저에게는 남아있는 죄성이긴 하지만 저희 교회 너무 좋아했어요. 교인들도 정말 좋았고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신실했고 교인들 다 좋아서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그냥 조그만 시골 동네지만 재미있게 목회를 했는데 한국에 가서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인데 거기서 막 그냥 교인들에게 대접받고 뭐 장로님들 줄 서 있고 막 이러는 거 보면 갑자기 들어와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해? 대부분 비교해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낙심하게 될 만큼 어려운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하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가난하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실 때 이것 가지고 인간 승리 하나도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그냥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뭐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큰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 도시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큰 교회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교회로서의 교회 위치를 지켜가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서로를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부자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복이 되는 것은 그것을 열심히 살아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상급이 되게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주신 것 가지고 부자 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많이 주신 것 가지고 큰 교회 만든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주를 섬겨내느냐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그리고 한 가난한 자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는 무지무지한 부자의 상징이고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는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주인공이 무지무지한 부자라고 말할 때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파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꾸자면 아마도 이럴 것 같아.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는 10만 불짜리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입고 그리고 이 4만 불짜리 에르메스제 가방을 들고 송로버섯으로 마리네이트한 고베산 소고기를 이 보르도 샤토 라피테 레드 와인에 곁들여서 매일매일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갑자기 확 와닿죠. 와우, 갑자기 확 와닿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정말 근사한 인생. 저는 우리가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에요. 최고급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최고급의 음식을 그야말로 최고급의 분위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분위기에서 화롭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집 앞에 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였는데 굳이 우리의 상태로 우리 어떤 모습을 이 요즘의 모습으로 바꿔서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아픔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부자의 집 앞에 누워있으면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았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처를 핥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개들을 쫓아내지 못한 채 그냥 있었다면 아마도 그는 중증장애인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극심한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픈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아픈 사람이 혹이라도 그 집에서 떨어지는 그 이 빵부스러기도 먹을까 하여서 그 집 앞에 구걸을 하면서 그 집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은 그냥 생각만 해도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그런 나사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하고도 공감대를 만들기가 어렵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하고도 아이덴티파이 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이 비유가 우리에게 관심을 주는 것은 뭔가 하면 구원이에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우리는 그게 궁금해요. 부자는 왜 천국에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보다는 왜 그들이 지옥과 천국에 갔을까에 우리는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비유를 우리는 자칫 구원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구원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물론 구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갔을까와 어떻게 해서 이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가 호화로이 연락하고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참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괜찮을지. 어느 정도까지가 괜찮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는 어느 정도까지 차를 타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것보다 더 좋은 차 타면 지옥 가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호화로이 연락했기 때문에 갔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자기 집 앞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구원의 근거는 행위가 되잖아요.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되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아, 부자는 이름이 밝히지 않았지만 나사로는 이름이 있었어요. 가난했던 나사로는. 나사로는 이름은 엘리에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식으로 표기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고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공식에 왜 성립할까요? 정말 그럴까요? 부자는 믿었던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나사로는 믿었던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오히려 부자가 더 믿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부자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계속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런 자기 형제들에게는 형제들은 항상 율법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부자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던 언약의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더 그뿐만 아니라 부자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근거도 없고 가난한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도 성경에는 없어요. 아니 더 심각한 건 만약 그렇다면 그냥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갔다고 말하면 될 텐데 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극대화시켰을까? 최고의 부자와 최고의 가난한 사람으로 대조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비유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여기서 찾는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나오기 직전의 사건들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영생을 믿고 영생을 의지하며 산다는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만큼도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개탄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안타까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청지기는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나태한 사람이고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는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곧 해고될 것이라는 것을 이 청지기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 금방 해고될 텐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뭐 하면 좋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주인인 부자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빚졌나? 기름 100마리입니다. 아, 그럼 빨리 80이라고 고쳐. 그래서 서류를 주작한 거예요. 80이라고 고쳤어요. 그리고 얼마 빚졌죠? 밀 100석 빚졌습니다. 빨리 50이라고 고치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80으로 고치고 50으로 고쳐서 나머지 걸 자기가 횡령했나요? 아니에요. 그거 한 일은 그래서 그걸 횡령한 게 아니라 선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왜 선을 베풀었죠? 미래를 걱정한 거죠. 내가 많이 해고되면 이렇게 내가 착한 일을 좀 하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나중에 도움을 좀 주지 않을까? 내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이 나를 도와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고 베풀었던 선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건 불의한 짓이죠.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것 가지고 선을 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헷갈리는 거죠. 왜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것은 사실은 그가 착한 사람이고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인 기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 여기 이 못된 사람 한번 봐라. 이 못된 사람도 자기가 해고되면 뭘 할까를 생각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지 미래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믿고 하늘을 소망하며 산다는 사람들이 하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날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오히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이 불의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재물이 그냥 NIV에서 번역하는 것처럼 몰로불리하다. 세상에 상동하면 빌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의 경우에 있어서라는 말이에요. 그는 그 불의한 건데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래서 자랐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너무 못됐다는 거예요. 그 못됐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면 이 못된 사람만큼도 지혜롭지 못한 게 우리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못됐어. 근데 이 사람도 자기 미래를 걱정하며 이런 짓들 하잖아.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산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늘을 준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살지?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문제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시사절 설명하기를 그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웃었다라고 말해요. 그래도 세상에 삼동하는 돈이 필요하죠. 돈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돈 있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했겠죠. 그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돈 열심히 벌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뭐 돈이 뭐 나쁜 건가요?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비유의 의도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는 자 여기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Let's just suppose. 이건 가정이야. 굉장한 부자가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너무 부자였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이건 완전히 가정이에요. 왜 지옥에 갔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너무너무 잘 살았던 사람이고 너무 부자였는데 지옥에 갔다는 게 문제예요. 지옥에 갔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리고 여기 무지무지하게 가난했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무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았지.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든 사람이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을 만한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Let's just suppose that he went to heaven. 그런데 그가 천국에 갔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왜 천국에 갔는가는 여기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졌다가 지옥에 가지고 있었지만 지옥에 간 사람과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천국에 간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주님은 이 비유를 하신 거죠. 누가 더 행복할까? 누가 더 행복한가요? 누구의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인가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다. 가졌는데 지옥에 간 사람과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천국에 간 나사로 여러분들은 누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자 한 아이가 조용히 손을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요. 우리 모두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벗어나는 대답이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질문을 피해가는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딱 그 대답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게 뭐야? 라고 묻고 있는데 살아선 돈, 죽어선 구원이요. 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야? 이 땅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림이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거. 그게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 그러나 그 말이 틀렸든지 맞았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은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본질을 피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그 이 아주 무시무시할 정도로 너희는 두 재물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시면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났을까요?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들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였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울 때, 그리고 시련이나 환난이 당했을 때 그들은 한 번도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에게 구한 적이 없어요.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여준 그 캐나니제이션의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 대신에 바알을 섬긴 게 아닙니다. 여호와 대신에 아세라 목상을 섬긴 게 아닌 겁니다. 그들은 개혁을 해서 그 예루살렘 그 이 성전 안에서 유월절을 회복시킬 그때에도 그들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들은 여호와 대신에 바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긴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언제나 그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은 누굴까? 우리 백성의 언약의 하나님은 누굴까? 언제나 여호와예요. 그런데 재물의 신은 누구죠? 바알이에요. 나를 부자가 되게 하고 나를 형통하게 하고 나를 풍성하게 하는 건 가난인 신이에요. 가난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았으니까 그들처럼 그 가난 땅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 따로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 따로 두 개가 따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두 신을 섬기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와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나 틀리지 않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재물은 섬기지 말거나 재물을 다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다 교회다 헌금하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아니잖아요. 다 팔고 그냥 선교지로 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영생의 가치를 네가 아느냐?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 영생의 가치를 붙들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내 자존심보다 귀한 게 생명이에요. 내게 주어져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호사스러움이나 때로는 그 안락함조차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나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서 내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셨으니 그래서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이 주어진 사람이든 적게 주어진 사람이든 그 주어진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게 된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모든 것을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주어져야만 사명이 아닙니다. 적게 주어진 것도 그것도 나에게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천국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가고 싶으세요? 여기 살고 싶으세요? 지금은 여기? 나중은 천국? 그런 건가요? 어디가 더 좋을까요? 뭐 우리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믿는 바에 의하면 천국은 수고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것은 정말로 좋은 곳, 감사와 만족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언제나 사모하는 곳이고 가고 싶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살죠? 믿으면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아직 집이 안 젖어서 아니면 이 땅에 좀 누릴 게 있어서 그렇지 않죠.
아직 안 부르셨어요.
네, 아직 하나님이 안 부르셔서 왜 안 부르실까? 그게 참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 이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부르시지? 저희 어머님도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 그만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부르시냐? 왜 이렇게 안 부르시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거기에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도르가는 과부였던 것 같아요. 뭐 도르가에 대해서는 입장이 두 가지 큰 다른 입장이 있지만 저는 이제 다른 한 입장만 이야기하니까 혹시 도르가를 다른 관점에서 과부들을 도왔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도 좀 충분히 이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도르가는 과부였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과부라는 더구나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져 주는 과부라서 그가 같이 있으면서 과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교회에서 이 옷을 만들어서 다른 가난한 과부들에게 옷을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그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가난했어요. 자,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에 의한다면 60이 넘어야 과부회에 들어가요.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구제를 해요. 그러면 60이 넘어서 가족은 아무도 없어서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돌봐야지 교회가 돌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족도 없고 외롭고 60인 당시 60이 넘어서 이제 정말로 어찌 생각하면 별로 소망이 없는 그 여인이 그렇게 살면서 가장 소망하는 게 뭐였을까요? 제일 원하는 게 천국 가는 거 아니었을까요? 아 이제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그거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일 원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도르가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원하는 대로 천국에 간 겁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교인들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그 이웃 마을에 와 있던 베드로를 청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도르가가 그동안 행했던 선한 일들을 쭉 다 말해주고 그가 얼마나 소중한 교인인가 하는 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너무 슬퍼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이 좀 동해서 그래서 교인들을 다 나가라 그러고 이 죽은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났어요. 교인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도르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르가는 평생 원했던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 육체를 떠나서 천국으로 돌아가는데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드디어 내가 쉬는구나. 여기서 내가 안식을 하겠구나 생각하고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천국 앞에 들어가는데 천사들이 그를 환영하고 웰컴 홈 뭐 막 그냥 너무너무 황홀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막 들어가서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천사들이나 천사들이 나타나 갑자기 오더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주님 만나러 왔는데 얼마나 이날을 기다렸는데요.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베드로의 양발이 너무 세. 베드로가 너무 기도를 세게 해서 돌려보내기로 했다. 도로 가라. 그래서 이름이 도로 가요. 도로 가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영혼이 돌아와서 눈을 떴어요. 낯선 남자가 앉아있습니다. 베드로죠. 제가 그냥 그렇게 각색한 대로 한다면 이 도르가가 눈에 눈을 뜨고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죽은 나를 이렇게 또 살려주셨군요 라고 고마워했을까요? 아니면 째려봤을까요? 지금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막 안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또 도로 불러내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도르가를 위해서 좋은 게 뭐죠? 도르가 그렇게 하고 1년 더 살았을까요? 아니면 2년 더 살았을까요? 또 죽었잖아요. 그러면 도르가 그렇게 살아나고 난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처럼 죽었다 살아났다고 간증하고 다녀서 벼락부자 됐을까요? 여전히 고난이잖아요. 여전히 도르가를 위해서 좋은 게 뭐예요? 살아났다고 했어. 고장 마지막 자리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와요. 그가 다시 살아나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믿었더라. 도르가가 살아난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병상에 누워계신 그 이 아주 이 연약한 노모 아닌 우리 교인들 권사님들 제가 신방 가면 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러고 왜 살아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늘 저희 어머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어머님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날까지 우리는 사명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그냥 버겁지만 가족들 의존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도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라서 얼마나 많은 게 하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영생의 가치를 한다면 그 생명의 가치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세상이 말하는 것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많아서 부자 아니고요. 적어서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건강하고 오래 살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 날 동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까라 생각했죠. 저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성장하고 나면 교회가 부흥하고 나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새벽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셨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은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사명이 있어서 주신 것이지 내가 잘해서 준 거 아닙니다. LA에 제가 있을 때 2009년도에 처음 갔더니 LA 한인 타운 안에 314개 한인 교회 314개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큰 교회도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려운 교회들이죠. 그 교회 그 타운 안에서 목회를 하고 힘들고 버겁게 20명 30명 되는 교인들 아니면 그냥 정말 몇 명 안 되는 그 교인들을 데리고 10년 제가 아는 분은 14년 목회를 했는데 한 명도 교인 되지 않았대요. 한 명도 안 됐다고요. 새벽마다 부르시나 새벽마다 부르짖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 안에서 그렇단 말 어떻게 감히 해요. 어떻게 기도 안에서 그 사람들은 안 된다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하느냐는 말이에요. 나는 기도해서 됐다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다면 오히려 그 앞에서 겸손하게 아 내가 이제 많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동부에 있는데 한 분이 그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에 오셔서 이제 같이 교제를 했는데 아이들 셋이신데 셋이 다 하바드에 장학생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바드에 장학생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이제 그 간증을 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들렸는데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그 아이들과 아침마다 큐티했습니다. 아침마다 큐티하고 그냥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 하버드를 갔습니다. 그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권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마다 큐티하고 대학교 못 간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사님 아들들에게는 특별한 머리를 주셨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고 말하지 마시고 저는 거기에 간 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은가 봐요. 그 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눈이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는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13년 됐죠. 이 교회가 동시에 성장해 가면서 뭐 숫자가 성장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건 뭐 그렇게 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커져가는 마음은 저는 바로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명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버겁고 힘들게 살지만 감히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면 나는 정말 가진 게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인생이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 보이는 그 나사로도 감히 행복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걸 다 가진 그 부자를 향해서 당신이 불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를 얘기해요. 저는 정말로 모르겠어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처절하게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아픈 적이 없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지? 아무것도 알 게 없는 것 같을 만큼이나 세상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보다 차라리 오늘 밤에 그냥 집 앞에 마음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주신 것도 고맙지만 독생자보다는 그래도 좀 건강하게 주시는 게 좋겠고 독생자보다는 사실은 독생자보다는 지금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아들 며느리값만 하나 빨리 보내주세요. 뭐 그런 기도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거 안 주시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속이 답답할 만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좀 주세요라고 말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이나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자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세요. 약한 사람에게도 강한 사람에게도 주님은 이 말씀만 하고 싶었어요. 왜?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니까.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부자가 된다고 해도 결국은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네가 이 생명의 가치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제자로 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제자로 살라는 말씀까지 더 드리고 싶지만 내일 하도록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영생의 가치를 아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 한국 교회도 여러 번 많이 다니고 미국 교회도 많이 다니면서 요즘에 많은 교인들을 보는데, 한국의 이 교회를 멍들게 만드는 게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빈부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소유에 의해서 자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무슨 백 들고 다니냐, 무슨 대학 나왔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그것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서 그게 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건 내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비교 때문에 힘들어하죠. 왜 나는 못할까? 그게 비교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한없이 교만하게 만드는 것도 서로 비교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98년도에 미국 유학생 수련회 코스타에서 그 이 세미나 강사를 한번 했는데요. 그때 세미나 강사할 때 그 제가 했던 강의 제목이 크리스천이 BMW를 타도 되는가였어요. 크리스천이 BMW를 타도 되는가, 그 강의를 했거든요. 관심이, 제목 자체가 좀 굉장히 그 이 관심을 좀 끌만하니까 이제 청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이 재밌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이 미국에서는 되는데 한국에서는 안 된다 했어요. 미국에서는 타도 되는데 한국에서는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벤츠는 좋은 차입니다. 좋은 차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 정도만 인정해 준다면 괜찮지만 거기에 사람의 가치를 더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해야 한다 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차지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과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우쭐대려고 한다면 이미 벌써 당신은 그 차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저항해야 될 거죠. 저는 타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아야죠. 그죠? 사실은 좋은 차 또 하나님이 주신 걸로 또 그렇게 산다고 해도 괜찮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생의 가치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비교적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넉넉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안정되게 살게 하셨을 때라도 절대로 거기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주를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을까에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비교할 때는 너무 모든 게 불안하고 모든 게 불확실해서 너무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내게 주신 몫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아내셔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만한 가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는가로 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고 무엇을 할 줄 아는가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이 얼마나 많은 걸 생산해낼 수 있는 한 생산성에 의해서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많은 것을 할 수 없고 많은 것을 하지 못하거나 많은 것이 소유되지 않았을 때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안심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둠의 아들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이요 빛의 자녀들이라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지극히 불쌍했던 나사로도 불행하지 않다 말해주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부자도 행복하지 않다 말해주었던 이 생명의 가치, 우리 사랑하는 프레시운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붙들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